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신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꼭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과는 진행 방향이 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상 육신의 삶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세계에 대한 가치를 찾는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첫절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영원한 가치가 보다 분명한 우리 시대에는 더욱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약속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보다 우리의 관심이 더 이 세상의 가치에 머무르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쩌면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와 계실 때보다도 이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육신적으로는 행복한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세기 말에도 요한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에 치중하는 것에 경계를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라고 봐집니다. 사람은 분명 최고의 가치, 나의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둔 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두는가, 땅에 두는가,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큰 소리를 쳐도 삶의 목표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이 땅에 있고 주님보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의 가치는 분명히 이 세상에 더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의 절반만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하는 절반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써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 우리의 마음이 각각 스스로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만약에 세상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고 내가 주님보다 세상에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함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구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에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구함으로써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그 반대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소요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바로 앞서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31절에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직. 다만이나 오직으로 번역된 내용 오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플랜이라는 말입니다. 플랜. 이 말은 그런즉 오히려 이 외에도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든가 또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 그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의 말씀이므로 어떤 조건에서든지 주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먼저인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렵고 변명이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변명도 사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당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명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입장에서의 변명이 아니고 내 육신과 세상에서의 변명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도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거절하려 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위한 것도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 주어지는 약속이 믿어진다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뒤에 약속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구하는 사람들에는 그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 세상에 우리의 소요되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더해 준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본래적인 건 뭡니까?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앞서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라. 이건 분명히 구약의 성도들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땅에서 갇히고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게 가능할까? 어떤 조건이나 형편 속에서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여서 오늘도 부담 없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기쁘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손해보고 어리석게 산다면 세상에서 바보들인데 세상에서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바라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 땅에서 썩어질 것에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인상 때문에 불신의 사람들로부터도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야가 터졌다. 이런 이유에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적은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신에게 속한 무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많은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죠. 다수가 모이는 쪽으로 우리도 모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격려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격려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격려는 항상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격려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격려는 사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격려에 대한 확신이나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격려를 목말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세상의 반대편인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로 존재했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적은 무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오목조목하게 잘 묘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더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늘 적은 무리여 할 때 그 부름의 대상에 오늘 내가 포함되는가? 그 조건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이나 반응에 관계없이 늘 성령의 위로를, 말씀의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의지하여 적은 무리로 주님께 격려받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최종적인 이 당부의 말씀이 뭡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전대, 요즘은 그 전대를 쓰지 않습니다만 지갑입니다. 지갑. 전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 아니고 허리에다가 돈을 싸서 묶고 어딜 가는 거죠. 그래서 전대라는 번역이 오히려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낭이 뭐냐 하면요. 본래 발란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돈을 위한 작은 주머니 그런 겁니다. 근데 배낭이라고 하면 어때요? 배낭. 군인들이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려면 뭘 메요? 배낭을 메요. 그런 걸 얘기한다고요. 이 번역하는 자의 의도가 보물을 지고 하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배낭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함이 없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있는 자들은 있는 것으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물질을 키우지 못하는 이 땅의 모순이 해소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세상에는 없고 믿음에 의한 하늘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되는 완전하고 안전한 보호하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이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연금도 어떻습니까? 많이 넣는 사람은 퇴직을 하고도 연금이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뭐 300만 원 이렇게 연금을 받는데요. 그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하는 동안 노년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넣은 사람들은 많이 받고 적게 넣는 사람들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연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서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파탈이 날 염려가 없고 또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땅에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2금융권에 이자 좀 더 받으려고 해서 넣었다가 부도가 나버리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녹이 쓸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 하늘에 우리의 믿음으로 저축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는 예가 없습니다. 또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의 비유도 여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천국의 비유죠. 44절에 그랬고요. 45절, 46절에도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두 군데 비유해서 귀한 걸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는 거죠. 땅에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율이 많으니까 다른 데 있는 걸 다 빼가지고 거기다 넣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가장 이율이 확실하고 또 보장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남김없이 다 팔아서 사는 게 또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지라도 결코 손해나지 않는 것도 천국이라는 겁니다. 구만리 장천에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들을 하나님 앞에 넉넉히 기쁘게 드림의 예들을 두 군데만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사실 집도 없고 아직 가야 될 때도 확실치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걷어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 드리기 위해서 보물이나 또는 고운 옷감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와 회막을 짓기 위해서 또는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예물들을 가져오게 했을 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출애굽기 35장 2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27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져왔다는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21절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에서 가져다라든가 가져와서 또는 드렸으며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져왔으며 하는 말이 여섯 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가져온 예물들을 받아 일을 하던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 계속 드려지는 예물이 너무 많아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부탁하기를 드려진 예물들이 너무 많으므로 그만 가져올 것을 부탁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대로 그들은 아직 살 집도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물들은 아마 장래에 그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이어 가져오라는 말씀 때문에 계속 가져왔다는 거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그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의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으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것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매일 가져왔고 자원해서 가져왔고 연해서 가져왔고 또 너무 많이 가져왔고 쓰기에 남음이 있었고 모든 일을 하기에 능력하여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환경이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런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것들은 장래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바치게 한 다윗도 감격하여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역대상 2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 때 이야기나 또 다윗 때 이야기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귀걸이나 팔찌나 가락지, 목걸이 이런 건 다 뭡니까? 금으로 된 것들입니다. 가장 어느 시대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뭡니까? 족장들은 보석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환율이 변해도 가장 가치가 분명한 것들이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도 보니까 역시 보물,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다 그랬다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요. 드리면서 뭐 맡기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입장에서 그런 거지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역대상 지금 제가 8절, 9절을 읽었고요. 14절에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감격을 듣습니다. 비록 영혼에 대한 이치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때임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보물을 하나님께 맡김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구약의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늘의 가치라든가 영광의 약속을 우리처럼 분명히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게 또 즐거움으로 드릴 힘이 있는 것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지요. 바울사도는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물질을 바칠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당부를 하면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억지로 내놓으라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있는 것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언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쓰는가? 또 어디에 가장 귀한 것을 두는가? 그곳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오팔이나 이런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붙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목표가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 그런 차이를 우리가 34절에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가치의 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역시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값주고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원의 가치와 보물을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많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함이 없는 영원 속에서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철로 역정의 인생을 사는 그래서 나중에 보장된 그 약속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